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먼저 기쁜 마음으로 저희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태평양에 있는 동가 왕국 사람입니다. 코로나 10년 전 솔로몬 일하는 작고 가난한 나라로 선교사로 파송된 카살리나 콜로다우 선교사입니다. 이재철 목사님과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계속 솔로몬 선교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에 넘치시기를 저도 매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멜라네시아 지역에서 18명의 사역자들이 헌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로 이 한국에 같이 동행하게 됐습니다. 참 저희들에 의해서 양육된 사람이지만 저 사람의 사역을 보면 고개가 저절로 수그러질 정도로 너무나도 숭고한 그런 아주 귀한 사역자들을 오늘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소개하게 됐습니다. 참 이런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목사님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교우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또한 문안을 드립니다. 저는 한국에 들어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곳 양화진 동산에 올라와서 묻혀진 외국인 선교사님들과 가족들께 문안을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각별히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까지 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각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먹는 사람입니다. 땅에 있는 각색 네발가진 짐승도 먹을 수 있고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외에도 땅 속에 있는 지렁이도 저는 잘 먹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이실런지 모르지만 지렁이 샌드위치 창시자입니다. 혹시 그 관심이 있거나 한번 먹고 싶으신 분 있으면 저희 사역지에 오신다면 제가 두툼하게 지렁이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정성껏 대접하겠습니다. 먹을만합니다. 저는 지금 남태평양 멜라네시아 지역에서 미전도 부족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이 남태평양은 적도 이남 지역을 이제 칭하는데 멜라네시아와 또 하와이 그리고 타히티, 뉴질랜드 이 세 개 지점을 꼭지를 연결한 삼각형 그 지역 안에 속해져 있는 지역을 폴리네시아라고 그러는데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존재하는 그 종족 중에서 가장 체격이 큽니다. 숙녀에게 실례는 됐지만 우리 가사 선교사도 지금 120kg였는데 오늘 아침에 달아봤더니 112kg. 여기 한국에 와서 좀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kg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부목사 두 분이 계시는데 150kg, 한 분은 또 160kg 그렇습니다. 참 몸들이 큰데 섬나라는 우리 1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섬나라인데 그런 덩치 큰 분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뉴질랜드로 좀 잘 살고 싶어서 이제 건너와서 이 오클랜드라고 하는 그 지역이 아주 독특한 그런 문화권을 이루고 있는데 제가 1993년 11월 달에 뉴질랜드에 도착할 때만 해도 한 138개국의 소수민족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만 요즘 최근 그 통계를 보니까 200개국이 훨씬 넘는 그런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뉴질랜드로 들어오면 그 지역 문화에 동화되는 그런 상황에 비해서 폴리네시아 사람들은 나라도 작고 아주 가난하고 그러한 민족들인데 민족적인 우월감이 얼마나 강한지 지금 아까 입고 나온 그 복장 그대로 이 오클랜드 시내를 활보합니다. 한국분들이 아무리 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해도 뉴질랜드에서 한복 입고 다니시는 분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데 비해서 저분들은 복장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지키면서 음식까지도 섬나라에서 콘테이너로 날라다가 먹을 정도로 민족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셔서 저같이 이렇게 작고 마른 사람을 이들 공동체의 이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들과 지금까지 지내오게 됐습니다. 그런 폴리네시아 지역이 있고 폴리네시아 옆에는 또 멜라네시아라고 하는 그런 아주 어두운 그 섬 지역들이 있는데 제가 이 단언하건대 멜라네시아는 앞으로 21세기 선교의 마지막 과제고 숙제라고 저는 여깁니다. 지금 아마존강 유역에도 잘 볼 수 없고 아프리카에서도 보기 힘든 언리치 그 미존도 부족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이 해외 생활을 1979년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북아프리카 그 제가 있는 지역은 지형적으로 오른쪽을 바라보면 지중해가 보이고 왼쪽을 보면 사하라 사막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유목민들과 같이 텐트 생활도 하고 이 모래밥을 먹으면서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유목민들이 있는데 그 유목민들은 개중에는 수십 마리 혹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씩 양들을 이끌고 국경을 초월해서 이 푸른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유목민들이 양들을 이끌어 가는 것을 저는 자주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참 묘하게도 그 목자가 양을 끌고 가는 그 뒤에는 반드시 들깨 떼들과 사막의 여우들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반드시 그 양무리 속에서 한두 마리씩 이탈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탈되는 순간 따라갔던 여우와 늑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그 목자의 특징은 이탈자가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것도 이미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몇 마리 갈 길로 되돌아가거나 딴 데로 이탈해 나가도 그 다른 양들을 세워놓고 되돌아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바로 이 그들이 믿는 신, 인샬라, 하나님의 신의 뜻이라고 그들은 믿고 잃어버린 양들을 버리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들의 목자는 99마리를 놔두고서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다시 되돌아오시는 그러한 우리들의 목자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하라 사막에 있는 그 유목민과 같은 그러한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잃어버린 양의 시절을 겪었던 분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특히 저 자신은 아마 살아서 이러한 시간을 맞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 양무리 속에서 이탈돼서 제가 좋은 길로 제가 원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적이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의 목자가 사하라에 있는 그 베두인 목자처럼 그저 저희들 잃어버린 양을 버리고 목적지로 향했더라면 제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극진한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 지금으로부터 아까 그 기도 때도 제가 잠시 감동이 왔었지만 120년 전에 이 우리 조선 땅에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서 다시 주님께 되돌리게 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고 태평양을 아무런 조건 없이 넘어온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이 기독교의 계절이 있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촌 전어모에는 아직도 주님의 이름을 그저 주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볼 기회가 없는 그러한 공간 속에서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너무나도 기막힌 그 사정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너무나도 소원을 가지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93년도에 뉴질랜드에 도착을 한 이래 바로 그 다음 해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아마 제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못했을런지 모르겠는데 개척을 하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오클랜드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위험한 우범지대였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교회를 이제 빌려서 목회를 원주민 목사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하고 같이 도와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분이 한 3, 4개월 만에 호주로 떠나 가족을 데리고 떠나버리게 되는 바람에 그 교회를 제가 고스란히 맡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12명을 맡았는데 그 12명이 참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약 딜러들도 있고 갱 조직 이 아주 그 부두목도 있었고 알코올 중독자 예배 시간대 보면 술 냄새가 이 대낮에도 진동을 하고 막 구석에서 코 고는 소리도 들리고 막 들락날락거리고 참 아주 이 예배가 분위기가 엉망이었었지만 그들이 그래도 예배당 문턱을 넘어온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을 섬겼더니 교회가 부흥이 되고 50명, 60명 이렇게 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얼마나 버티나 본다고 저희들을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줬는데 그 덕분에 저희 교회는 아주 빠른 속도로 부흥을 해서 1년 뒤 채 안 돼서 한 100여 명이 되는 그런 역사를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저를 이러한 소외받은 사람들 자기네 섬나라에서는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 뉴질랜드에 한번 잘 살아보려고 왔지만 사회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교회들조차도 그들을 외면하는 그런 속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도 눈으로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됩니다. 또 잘 살고 싶고 데리고 온 그 어린 자녀들도 잘 입히고 공부도 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을 때 그들은 가진 것도 없고 교육도 못 받고 그러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가진 것은 주먹입니다. 체격이 크고 주먹이 쇠방망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범죄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쉽게 돈들을 소유하고 그것을 이제 하고 싶었던 것들을 쓰는 그런 삶을 살던 중에 그 중에서 지극히 일부 사람들이 저희들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섬기고 1년여가 지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주님께서 저를 이 뉴질랜드라고 하는 그 지경으로 불러주신 그 뜻이 이것인가 싶어서 참 감사해하고 있었던 중에 교회에 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한 성도가 도저히 교회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무리한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저로서는 큰 아주 위기가 아닐 수가 없었는데 그 교회에서 제법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안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예상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존재하기보다는 안 받아들이고 교회를 문 닫는 것이 저는 낫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 그분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폴리네시아 사람들은 다 이 모계주의로 따지고 보면 사돈의 팔촌이 아닌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줄줄줄줄줄줄 성도들이 다 따라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어깨가 넓은 사람들이 앞에서 볼 때는 그렇게 넓은 줄 몰랐는데 떠날 때 그 뒷모습을 보니까 왜 이렇게 어깨가 넓은지요. 참 무정했었습니다. 그들이 새벽 기도도 잘하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없는 그 호주머니에서 11조까지 들여서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아주 그럴듯하고 성숙한 신앙인처럼 보여서 안심하려고 했던 그 상황에 이러한 일들을 저는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루아침에 100여 명까지 됐던 교회가 3명이 남았습니다. 전 그래서 3명이 남아도 저는 기쁩니다. 근데 3명이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러면 문 닫고 이제 저는 집으로 가던가 또 다른 인도하시면 받았으면 좋겠는데 3명은 끝끝내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마지막까지 섬기라는 뜻으로 여기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렇게 이 성도들이 평소에는 성숙한 것 같았는데 이 작은 유혹과 교회의 어떤 이 위기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견뎌내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굳건한 신앙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주님 가르쳐 주신다면 어떠한 것이라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주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호세아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닫고 야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저희 교회 식민 그 혼혈들이 많습니다. 이 독일과 이 폴리네시아 사람들 혼혈이 많은데 그 이유는 2차 대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범들이 세계 도초로 도망을 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숨기 좋은 남태평양으로 많은 독일 전범들이 숨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섬에 들어와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 원주민 처녀들과 같이 살면서 거기서 뿌리를 내렸던 그 후손들이 지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주로 독일과 폴리네시아 원주민들 후손들이 많은데 그 결과 이 정신 박약아들이 또 많이 또 탄생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이 한 간호원인 그 혼혈 그 여자 성도가 있는 꽤 큰 그 게라지를 저희들에게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 속 가봤더니 거기에는 막 돌고양이들이 새끼를 낳고 막 썩은 카페트에서 냄새는 났지만 공간이 너무나도 귀해서 카페트 다 드러내고 새로 페인트를 칠하고 거기다가 간판을 걸고 야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썬데이 스쿨 차원이 아니라 좀 미비하긴 했지만 신학교 차원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 지식이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평상시 주일 예배 때 설교와 어떤 뭐 이런 수요 공부나 이런 정도로서 변화되지 않던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공급할 때 아주 빠른 속도로 놀랍게도 변화되는 모습들을 저는 제 두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이 사역, 이 신학교 사역을 그때 비롯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고 또 신학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 이것으로 저는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으로 여길 즈음에 신학교를 졸업을 이제 시켰는데 그 중에서 제일 공부를 잘했고 성실했던 우리 가사 선교사는 그 당시에 졸업할 때 2등을 했고 다른 여기 이번에 진짜 오고 싶었는데 못 온 그 한 이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등을 한 그 졸업 그와 동시에 휘지로 보내서 휘지 이 수바라고 하는 수도에 가면 사우스 퍼시픽 테올로지컬 세미나라고 하는 그런 남태평양에서는 가장 그래도 좋다고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지역으로 이제 보내서 공부를 또 1년을 더 시켜서 거기서 디플로마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디플로마를 받고 이제 1년 만에 이제 받는 졸업식이 되는데 저를 초청을 해 주셔서 그곳에 가서 졸업식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이제 졸업을 이제 식장에 참석을 하고 바깥에 나와서 보니까 그 멜라네시아 원주민들이 정말 힘든 조건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러한 많은 그런 의무, 그런 부담까지도 다 뒤로 미루고 이 와서 풀타임으로 공부를 한 그런 정말 귀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졸업식이 끝나면 각자 바삐 자기 자신들의 고향이나 이 섬기는 이 사역지로 되돌아갈 줄을 알고 있었는데 졸업식을 마치고 난 후에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그 나무 그늘 밑에서 그들이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가랑잎을 줍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 학생 대표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터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든 공부를 마친 이 시점에 나무 밑에서 기타를 치는 것이 너무나도 나는 아깝고 억울하다. 빨리 세상으로 돌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는데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그러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대표가 한 이야기가 저의 머리를 두들기는 그런 아주 강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 말 한마디가 저희들로 하여금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치 한 선교사가 과테말라 정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다가 거기에는 한둘 연세 드신 워홀로께서 그 청년 선교사에게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가 그렇게도 위대하다면 왜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하지 않고 당신의 언어로 하느냐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분이 사역을 모두 다 접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영어 현지 원어 번역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바이블 트랜슬레이션 그런 선교 단체를 창시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있었다는 것과 같이 저도 이 나무 밑에 있는 그 신학생의 말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드린 그러한 사건이었기도 했었고 세 번째 사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받게 되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저보고 하는 말이 저희들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보내주는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전 거기서 참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어떤 누구는 21세기 이 목회의 성패는 제자 양육과 훈련에 달려있다고 단언했던 그런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많은 곳에서 제자 양육과 훈련을 시킬 줄은 알았지만 그들을 보내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는 거기서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뉴질랜드로 돌아와서 팬페스픽 미션, 환태평양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기도 가운데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를 하고 또 신학교를 운영하면서도 선교단체를 계속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두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라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명의 사역자들이 지금도 험준한 이 멜라네시아의 파도를 넘고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그들은 주님의 오시는 그 첩경을 지금 예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숭고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과연 그들이 그렇게 오늘도 이 죽음 사선을 넘어야만 하는 것인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목숨을 건 사역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참 눈물겹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사역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이제 선교사들을 양육하고 파송을 하고 이런 사역을 1998년부터 시작을 하게 돼서 지금 올해 지금 현재까지 이르게 된 사실입니다. 이 남태평양 그 지역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그저 이 푸르르고 아름답고 맑은 그 바다와 구름과 야자나무가 있는 그런 환상적인 파라다이스를 우리는 연상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눈물 없이는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현장, 죽음의 현장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꼭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왜 주님께서 다녀가신 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선교단체와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로 떠났건만 아직도 그 땅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이 남아 있어야만 하는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유언을 남기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저는 결단코 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있다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나는 하고 싶습니다. 왜 저는 그러한 사무치는 마음이 조속에 들어왔냐면 태평양 그 선교지를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복음의 발자취는 단 한 발자국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지경이 남태평양이라고 저는 봐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섬에서 한 섬으로 이동하는 그 거리가 이 배 위에서 하루가 걸리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배의 난간에서 기대해서 하룻밤을 꼬박 세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 이 태평양, 정말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태평양의 그 장엄함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교만의 머리를 쳐줄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장엄한 이 우주 삼라만상을 바라볼 때 어김없이 저의 귀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이 무엇이냐면 추수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주인에게 부탁해서 일꾼을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참 이토록 부익부 빈익빈의 그 현상이 세상에서 어떤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이 복음 이 속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것은 너무나도 많아서 막 넘치는데 없는 것은 이렇게도 빈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겠습니까?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멜라네시아 지역입니다. 참 주님 보시기에 저희들과 우리들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그 사랑을 고백했던 그 영혼들이 지금 그곳에서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났더라면 쓰레기통을 뒤지는 고양이는 그리고 거리에서 비쩍 말라서 피부병이 걸리고 눈이 멀어 있는 그 들깨는 죽어서 가지 않은 그들도 죽어서 가지 않은 지옥을 인간이 주님을 믿지 않으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할 때 잠이 안 옵니다. 기름진 음색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개로 태어났던들 이렇게 비참한 그러한 운명이 되지 않아도 될 터인데 인간으로 태어났고 주님 없이 또 주님을 알아도 잘못 알고 자기 중심으로 엉터리로 알다가 살아가는 그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고서 잘못 믿는 사람들이 할 일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주님 없이 태어났고 또 살다가 어디론가 그런 가는지 모르고 그들은 떠나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백수십 년 전에 우리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현장이 바로 멜라네시아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선교회를 만들어서 부지런히 저희들은 참 열악했습니다.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양육시키고 파송했는데 아직까지 파송된 선교사들을 굶겨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잘 먹여본 적도 없습니다. 잘 입혀본 적도 없고요. 그것이 제 마음은 늘 안타깝고 아프지만 또 그들이 또 그렇게 그런 지경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주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실까 생각하면 한편 또 행복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한 그 사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아주 치열한 격전지였던 그 섬이었는데 그 사보 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5년 만에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5년 만에 세우게 되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이고 또 이 물자들을 그 섬으로 작은 섬으로 이동해 가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전이 또 중간에 끼어 있어서 잠시 멈추기도 해서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우고 이제 하나님께 그 몸된 전을 바치고 다시 이제 저희들이 본부가 있는 과달카날 섬으로 이제 되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큰 그 작은 섬에는 부족민들을 다 하루 종일 초청을 해서 하루 종일 저희들이 이 식사, 저희들이 이 섬에서 닭만 한 300마리를 가지고 갔고요. 또 물, 수박, 빵, 뭐 누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또 옷 이런 것을 가져가서 교회를 헌당 드리면서 전 부락 주민들을 다 초청해서 하루 아주 즐거운 잔치를 다 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날 이제 늦은 저녁에 저희들이 묵고 있는 과달카날 섬으로 되돌아오려고 제가 그나마 마지막 갖고 있었던 라면도 꺼내주고 또 옷까지도 다 주고 이 빈 가방 하나만 짊어지고 배를 탔습니다. 근데 날도 덥고 습기도 많고 또 오면서 옷들이 파도에 많이 젖었기 때문에 온몸이 참 아주 끈끈하고 견딜 수가 없고 저는 빨리 그 섬을 벗어나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지인 과달카날 섬에만 오면 그래도 빗물이지만 몸을 씻을 수가 있고 이 젖은 옷을 벗고 갈아입을 수가 있고 또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오래간만에 더운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녹차를 이제 앉아서 마실 수 있는 그 기대감에 저는 서둘러서 그 배를 바다에 띄우게 했습니다. 배라고 해봤자 이제 한 7, 8명이 타면 배 높이와 물 높이가 거의 수평에 이를 정도로 쭉 가라앉고 요만한 20호스파워 고기 잡는 사람들도 135호스파워짜리 두 개씩 걸고 다니는 그러한 이 시절에 저희들이 복음의 전사들을 태운 그 배가 20호스파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 8명이 목숨을 의존하고 바다를 건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이제 타고 과달카날로 이제 되돌아오는 길인데 결국은 그 자그마한 엔진이 말썽을 부려서 한 시간 오다가 이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섰습니다. 근데 그 작은 그 엔진도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엔진이 멎으니까 여지없이 그런 파도들에 의해서 배가 막 밀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때 기도 안 드리면 언제 기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이 엔진을 살려서 저희들 목적지에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5분도 안 돼서 엔진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의 기도에 능력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갔는데 10분 있다가 배가 다시 멈췄습니다. 그래서 아 나의 기도의 능력은 10분짜리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또 이런 갈등 아닌 갈등을 겪으면서 배를 목적지에 오려고 했지만 끝내 그 배를 이끄는 그 우리가 캡틴이라고 부르는데 캡틴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가다가는 결국은 심야에 바다 한복판에 우리가 머무르게 될 것이고 거기서 만약에 다시 이 엔진이 고장이 난다면 이 배에 탄 사람들의 그 생사는 절대로 보장할 수 없다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출발했던 그 사보라고 하는 섬으로 되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신만고 끝에 다시 출발했던 섬으로 되돌아왔는데요. 마음이 너무너무 속이 상했었어요. 저 온몸은 다 물덩어리가 돼서 젖어있고 귀속에서 막 소금이 막 나오고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고 머리가 막 철사줄에 엉킨 것 같고 배도 고프고 뭐 빨리 이거 밥도 먹고 목욕도 하고 녹차도 마시려고 했는데 주님 제가 무슨 큰 소원을 주님께 부탁드린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레스토랑에서 뭘 이런 뭐 먹고 호텔에서 자겠다고 이런 부탁하지도 않고 아주 작은 소원을 제 마음속에 품고 가는데 주님 그것마저도 안 들어주시는 참 서운했습니다. 그렇다고 불평은 절대 안 했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항상 비상용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크게 불평은 안 했지만 섭섭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섬에 와서 끈적거리는 몸으로 이제 내렸는데 배가 고파서 가방에는 이미 다 라면들 다 돌려주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가서 아까 준 거 도로 달라고 이제 그랬더니 벌써 다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그것도 아주 귀하다고 그래서 먹지 않고 그 다음날 먹으려고 구석에다 이렇게 감춰놓은 그 라면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갖고 오라 그래서 이제 그걸 먹으려고 봤더니 맨 라면만 남아있고 거기 수프는 다 벗어 먹어버리고 라면만 있더라고요. 거기다 물을 부었더니 허연 라면 그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래서 이제 그 섬에는 특산물이 있습니다. 그 특산물이 뭐냐면 이 메가포 들어가는 새가 알을 낳는데요. 참 우리 사람들은요. 이 새 알은 그 새가 번식을 위해서 낳는 알이지 우리 먹으라고 낳는 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땅을 깊숙이 파가지고도 끝내 찾아내서 그걸 먹어요. 저도 먹었지만요. 근데 그 알은 알이 이만해요. 근데 속에 흰자는 하나도 없고 노른자만 꽉 차있는 그런 알이기 때문에 목마를 때 먹으면 큰일 납니다. 목이 메가지고. 근데 마실 물도 없는 데다 그 메가포트 알을 갖고 와서 그걸 이제 먹고 또 그 다음에 처마를 돌치면 이만한 이 군뱅이는 아니고요. 구데기입니다. 구데기. 그게 이만한 게 있는데 그걸 한 잡아오라 했더니 많이 잡아왔더라고요. 그걸 라면에다가 이제 뜨거운 물에다 이제 넣고선 한번 배고파 보십시오. 배고파도요. 안 먹으면 죽는다는 그런 상황까지 오면요. 어우 소리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제가 평상시에 얼마나 깔끔한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렁이 샌드위치도 참 감격하면서 먹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걸 먹고 그날 밤에 잠을 이루면서 주님께 은밀하게 여쭤봤어요. 주님, 왜 저의 그런 작은 소원을 안 들어주셨습니까? 그런데 저의 작은 소원마저도 안 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혹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제가 잠자리에 누워서 젖은 몸을, 참 젖은 몸으로 눕는다는 게 고통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전 주님께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무나도 친절하고 조용히 저는 이 뉴질랜드에 있을 때만 해도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오지에 들어가보면요. 아주 자주 들어요. 아주 자주 듣습니다. 정말 이건 정말입니다. 자주 듣습니다. 근데 그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곳을 떠나가려고 했는데 단 하룻밤이라도 세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었더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 주님 그랬군요. 이 섬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세워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제가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음식과 녹차를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모를 때는 서운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역시 주님이시군요. 참 제가 순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일도 그랬는데 정말 중요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을 때도 저는 반드시 양갈래길이 나올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는 저의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고난이 많은 쪽에 길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고난이 있고 더 위험한 쪽으로 뻗어있는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단순히 선교사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살면서 이 두 갈래 길의 어떤 그 기점에 섰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어려운 쪽으로 선택을 하신다면 틀림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이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그래서 그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이른 아침 이제 그 섬을 떠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그 고장난 엔진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어서 이제 두리번거리고 있으니 있었더니 그 옆에 마침 그 한 배가 들어온 것이 발견이 돼서 배 주인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일행들이 그 배를 이제 탔습니다. 물론 같은 조그만 쪽배입니다. 이 파이버 글라스로 만들고 거기다 엔진 하나 걸친 것에 불과하는 배입니다. 그래서 그 배를 띄우고 이제 목적지인 과달카날로 이제 아침에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참 청명하고요. 아름답고 맑았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정도 달리다 보니까 하늘에 먹구름이 끼는데 아주 먹구름 끼는 그 모습이 예사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요. 비가 쏟아짐과 더불어서 파도가 기다렸다는 듯이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배를 타고 나오는 그러한 이 뱃길도 만만치 않은데 파도까지 막 치고 하늘에선 비가 막 내려서 우리 사역자들이 바가지로 물을 계속 퍼내고 배가 이렇게 못 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파도가 이쪽에서 치기만 한다면 그냥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다 색깔도 시꺼멓게 바뀌어 오고 있었고 정말 이 암담하고 제가 저에게는 솔직히 고백을 하지만 폐소 공포증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런 것을 갖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제는 저의 선택의 여지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공간 속에 제가 들어와 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려웠습니다. 아주 공포가 저를 사로잡았었습니다. 그것도 파도와 비도 부족해서 이 저의 배 주변을 보니까 이미 사람 냄새를 맡은 식인 상어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요. 이빨을 이렇게 입을 벌리고 꼬리가 막 섬짓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조금이라도 이 강한 파도에 맞고 이 연약한 배가 뒤집어지기만 한다면 어김없이 그 상어의 먹이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상어의 먹이가 된다고 이 세상은 변화될 게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놀랄 일도 아니고 아무도 알 사람은 없는 그런 무인지경에서 참 암담하고 두렵고 서글프한 마음까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결코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저런 미천한 상어의 밥이 되게 하지 않으실 주님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환경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두렵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평강을 조금도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니 평강의 하나님을 저희들은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강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급하면 급한 대로 응답을 주십니다. 제 마음 가운데 평강이 막 몰려오면서 꽉 머리부터 온몸이 채워지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우리들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것은 주변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것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격동하고 갈등과 이 고뇌 속에 빠져들어 간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요. 어느 누가 이 상어가 있고 파도가 막 요동치는 그런 비가 쏟아지는 그 쪽배 위에 올린 사람이 안심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들은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거기서 저만 평강을 누리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면 될 일이지만 저는 결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가 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이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그저 목적지에 평강 가운데 도착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기회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평강을 빼앗아갈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을 저는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 배 위에서 저는 결판을 벌리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제가 1993년 뉴질랜드로 떠날 당시에 불집게도 필요할 것 같고 플라스틱 광주리도 필요할 것 같고 뭐 다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컨테이너에 꽉꽉 채워가지고 뉴질랜드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이사 다닐 때마다 그 짐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계속 끌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요번에 오기 전에 저희 집 그 창고를 정리해 봤더니 지난 16년 동안 단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이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을 물건을 한국에서 거기까지 끌고 갔고 또 이사할 때마다 낑낑거리면서 계속 가지고 다녔는데 쓸모없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쓸모없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부둥켜 안고 부여잡고 낑낑거리면서 무겁게 살아온 그런 것들이 혹시 없으셨는지요? 저는 그 배 위에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 그러한 것들을 저는 저주하고 상어 입속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저의 머리 위에서 맴돌고 있는 교만이라는 놈을 제가 붙들었습니다. 교만을 제가 붙들고 끌어내려서 교만아 네가 누구인데 무엇이건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시키려고 하느냐.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고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그리고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덫에 걸려서 무엇을 하는지도 조차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몹쓸 덫을 저는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그 파도 속에 상어 입 속에 저는 그것을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만 평강 가운데 이 육지에 도착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 평강을 앗아가고 우리네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을 이 비탄의 눈물을 흘리게 할 이런 모든 것들을 저는 그냥 놔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만만 저주했겠습니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시기심과 또 모함과 중상모략과 또 불안감과 이러한 몹쓸 것들을 저는 하나씩 다 끌어내렸습니다. 그 배 위에서. 그리고 모두 다 일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다 내던졌습니다. 거기서 더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밤새서라도 이 세상에 옳지 못한 것들을 모두 다 저주하고 내리고 다 바다 상어 뱃속에 던지고 싶었는데 배가 이미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이제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 정말 옳지 않은 것을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불안을 붙들고 있으면 불안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분열이라는 것을 붙들게 되면 반드시 그 분열을 조장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마음 가운데는 평강을 빼앗아가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옳지 않은 것을 붙들고 있을 때 더 심각한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붙들고 있는 순간 옳은 것을 붙들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은 것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찌 옳은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그 뜻을 우리가 붙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올바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수년 전에 참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만한 대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아,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 사건은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을 우리 아담과 이브가 저지르고 말았구나. 그 대가가 정말 이 온 인류를 신음 가운데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결과를 빚어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단순히 육신이 죽는 것만이 참 이 두렵고 슬픈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이 정말 이 영생을 누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그 벌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사이에 다녀온 최근에 다녀온 멜라네시아 그 지역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끝을 내고 싶습니다. 그 1월과 2월 사이에 다녀온 그 지역은 정말 21세기 미전도 지역이 분명하고 신석기 문명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너무나도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문화와 환경이 머지않은 그곳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저들에게 한 미전도 부락이 저희들 정보망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락을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한 청년을 정탐으로 들여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2004년 부활주일 때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정탐꾼으로 그 부족에게 들여보냈는데 그 청년이 떠나기 전에 그 당시에 그 청년이 27살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 사랑하는 약혼녀가 있었는데 약혼녀에게 약속을 하기를 내가 이번에 이 선교 정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결혼을 하자고 이렇게 굳게 약속을 하고 이 청년이 그 부족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참 정직한 청년이었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청년이었는데 그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시 약혼녀에게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약혼녀에게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간 것입니다. 그 청년이 그 부족에게 들어가서 거기에 다른 사람을 또 찾아서 그와 함께 정탐을 하다가 바로 그날 밤에 아주 그 지역에 아주 치사하고 교활한 부족이 있습니다. 꽈라이라고 하는 부족인데 저도 거기 갔다가 아주 모진 곤욕을 치렀던 그런 부족인데 그 부족에게 걸려서 그날 밤에 독살을 당했습니다. 27살입니다. 그래서 27살 난 그 청년의 그 비보를 전해 듣고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고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오열을 저들이 터뜨렸습니다. 그런 꽃과 같은 청년이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3개월 후에 우리 사역자들 저기 앉아있는 우리 까사 선교사를 포함한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7명이 팀워크를 짜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락에 있는 원로들이 찾아와서 저희들을 만류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 청년을 죽인 그 뜻은 누구든지 그곳에 오면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들은 지금 독이 바짝 올라있는 그러한 위험한 부족들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노인이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그 부족은 정부로부터 잊혀진 그런 부족들이고 교회로부터 잊혀진 부족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들에게 무슨 대답을 했냐면 정부도 그들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고 교회도 그들을 잊어버렸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하고 이 사역자들을 이끌고 그 부족을 향했던 것이 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리고 떠나는데 제 마음 한 곳에서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제가 한 그 말 속에는 이미 교회와 주님이 구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잊어버렸던 그 부족,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그 말씀 속에서 저는 이제까지 교회는 주님이고 주님은 교회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그러한 말이 나오게 될 것은 참 상상도 못했던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이런 말을 듣게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남기고 이 사역자들을 이끌고 부족에 들어갔습니다. 3일 만에 그 부족에 도착을 했더니 그 부족의 제사장 겸 그 추장이 완전 나체로 손에 창을 들고 저희 주변을 맴돌고 찌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창 끝에는 독이 묻어있는 그 요만큼 뜯어가지고 개울물에 그냥 흐른 고여있는 물도 아니고 개울물에도 요만큼 뜯어서 이게 빠뜨렸는데도요. 한 10초 이내 돌 밑에 깔려있는 물고기까지 다 뜹니다. 그 정도로 독성이 아주 강한 그런 독인 거기서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창을 들면 상대방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법칙이 정글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추장과 그 일행들이 저희들을 죽이겠다고 이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부족에 들어가든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5분 후에 혹은 10분 후에 어떤 일이 저희들에게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부터 그 땅에 뿌려놓고 그런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창을 들고 맴돌고 있었지만 저는 눈을 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한참 선포를 하는데 그 추장이 창을 듣고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이러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추장의 이끌림을 받고 추장 처소에 저희들이 끌려 들어가서 구석에서 저희들이 이제 뭘 앉혀놓고 그 부족 원로들이 10여 명이 모여 앉아서 무려 한 5시간 이상 회의를 저희들을 앉혀놓고 했습니다. 우리를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이런 회의를 했겠죠. 그러다 5시간 만에 저희 통역을 불러서 그 회의 결과를 이제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5시간과 그 불러서 알려주는 그 짧은 시간이 정말 저희 생애에 있어서는 가장 길고 그러한 이 두려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역을 통해서 들려온 그 소식이 살려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요. 살았다는 그 기쁨보다도 우리가 살 때 그 부족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가져갔던 그 사탕 봉지를 뜯었습니다. 그런 말 안 하면 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긴 뭐 저희들이 죽으면 뭐 사탕이 뭐고 다 뺏길 뻔했는데 사탕을 이제 뜯어가지고 감사하다고 이제 추장과 다 놓아줬더니 추장이 이렇게 입에다 넣었다가 바로 떼고 다른 사람도 입에 넣었다가 다 떼어내고 무서워서 쳐다보다가 평생 처음 사탕을 먹어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보다가 사탕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들이 입에 빨았다가 버린 사탕을 다시 집어가지고 제가 그들 앞에서 먹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이제 안심하고 사탕을 이제 받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잘라니까 도저히 마음도 놓이지도 않고 그들이 우리를 왜 살려줬는지 그 원인을 알지 않고서는 궁금해서 견딜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역을 시켜서 왜 우리를 살려줬는지 그걸 좀 알려달라고. 이제 그랬더니 통역이 그들에게 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 살려줬느냐고. 그랬더니 그 추장이 하는 말이 그들은 죽음처럼 무서운 게 없대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들을 보는 순간에 죽음보다도 더 무엇인가 강한 이끌림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 오면 죽는다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것을 초월한 채 이곳까지 들어온 그 힘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꼭 알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살려줬다고 그 추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장에게 3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가르쳤는데요. 너무나도 깜짝 놀랄 만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3일밖에 안 됐는데 3일 후에 추장이 전 부락 주민들을 다 이 공터에 집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기 서가지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여러분 나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왕이었고 나는 여러분들의 절대 통치자였고 난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런 리더였었고 더 나아가서 난 여러분들의 신과 같은 존재였었다는 것을 역설을 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알고 난 후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말을 그 자리에서 선포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 복받을 사람은 따로 있구나. 그렇게까지 자기를 주님을 알게 되는 순간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추장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숭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락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그 추장과 원로들이 회의를 해서 언덕에다가 땅을 저희들에게 내줬어요. 줬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민망할 정도로 남자도 여자도 특히 이제 여자들은 이미 결혼을 하고 남자를 안 여자들은 이런 풀 같은 거를 밑을 이렇게 살짝 가리고 그 외에는 몇 살이 됐든 상관없이 완전 노출된 그런 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땅입니다. 그들의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그 유일한 유산, 그 땅 때문에 그들은 부족을 죽이고 침범해오는 사람들을 맞서서 싸워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땅을 이 사람들이 잃게 되면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그러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그들은 조상을 굉장히 숭배를 하는데 그 조상들의 뼈가 묻혀있는 땅에 대한 그 경외심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침범해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적으로 간주하고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땅을요, 주님을 아는 순간 주님의 이름 앞에 내어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오키나와 집회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잠시 했더니 오키나와에 있는 월로 목사님이 나는 2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도 아무도 그런 이 하나님 앞에 이 바치는 걸 못 봤는데 어떻게 그 원주민들은 3일 만에 그렇게 변화될 수 있냐고 저한테 그 방법을, 비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사람이 하면 20년이 아니라 100년을 해도 변화가 안 되지만 성령이 개입하면 단 3일이 아니라 하루도 족하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정말 3일 만에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 사람들이 이제 변화돼서 이번 1월과 2월 달에 그 부족을 제가 다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5년 전에는 창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했던 그 부락이 그 꽃 화환을 만들어서 찬양을 막 온 천하가 다 떠나갈 듯한 찬양을 하면서 저희들을 맞이해 준 겁니다. 5년 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참 전 거기서 주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목적은 그 부락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은 이 부락을 징검다리 삼아서 이 부락 뒤에 놓여져 있는 또 다른 60개의 미전도 부족이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번에 바로 이 누우라고 하는 부락, 우리 27세 된 핏돌아온 청년이 피를 토하면서 죽었던 그 부락을 저희들은 징검다리 삼아서 산을 넘어야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락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락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모든 짐들을 정립하고 이제 산을 넘기를 했는데 그 산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넘을 자신이 없어요. 그동안 이 배를 타고 경비행기 전세를 내가지고 오고 이런 과정들을 쭉 겪으면서 왔는데 몸은 지칠 대로 지었고 정말 무더위가 영상 45도, 이 습도계를 가져가는데 습도가 90% 이상이 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도저히 산을 넘을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길, 하나님 저 산 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가지 않아도 저 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려올 만한 그런 일이 없을까요?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까지 기도를 드렸는데 뭐 개미 한 마리 내려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사역자들 다 모여 앉혀놓고 그 바닥에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이 부락을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부락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락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이제 산을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산을 이제 올라가는데 너무나도 이제 목이 마르고 또 이 공기도 희박하고 심적으로 계속 이 불안이 저희들 따라오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두렵고 또 언제 어디서 이 산 정글 속에서 기습을 또 해올지도 모르고 목도 마르고 참 아주 심리적으로 이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은요 짬짬이 거기서 찬양 막 율동과 찬양을 막 해요. 이게 기쁘고 충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계속 그런 걸 반복하면서 산을 탔는데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저들이 물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물이 너무나도 무겁고 그래서 선교용품들도 가져갈 게 많아서 물을 버렸습니다. 불악에 남겨놓고 혹시 산 속에서 거기 불악 산 주민들이 매설해놓은 그런 물줄기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산을 타게 됐는데 한 시간을 동안 온몸에 땀을 다 뽑고 올라갔는데도 물줄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조갈이 나고 나중에는 탈수가 와가지고 정말 입이 모래 혓바닥에 모래가 묻은 것처럼 막 깔깔해지고 목구멍이 달라붙는 것 같은 그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이런 상태로 저희들이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큰 불상사가 이제 한 시간 이내에는 일어날 그런 지경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전 일행들은 이제 19, 저까지 19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만 공지가 나와서 거기서 이제 휴식을 취했는데, 저 가서 선교사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 저 과달카날 섬에서부터 수박 한 통을 경비행기에 싣고 와서 그걸 또 경비행기에서 내려서 또 이런 이 자그마한 배에 싣고 와서 또 정글 산에 올라가는 데까지 마대자리에 놓고 계속 올라간 거예요. 수박 한 통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느냐고, 한 통을.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만은 이걸 이 먹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수박 한 통을 짊어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오라고. 그래서 수박 한 통을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18명의 사역자들이 전부 다 시선이 수박에 이제 집중이 됐어요. 얼마나 이게 조가리다. 제가 그래서 수박을 축복 기도를 하고 수박을 쪼갰습니다. 쪼개서 거기 있는 18명에게 한쪽 같이 다 논해줬어요. 이만큼씩 줬습니다. 그냥 뭐 껍질처럼 막 다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밑으로 보니까 수박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또 줬어요. 다 줬습니다. 저도 막 물론 막 먹고요, 이제. 그래서 두 번 줬더니 이제 다 끝난 줄 알고 봤더니 수박이 밑에 또 남아있어요, 이만큼. 그래서 세 번 나눠줬습니다. 나중에는 배가 부르륵 다 나와가지고요. 정말 트름까지 할 정도로 배가 아주 꽉 차가지고 조갈만 해결된 게 아니라 이 공복까지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렛츠고 해서 이제 일어서서 이제 산을 또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5분을 타는데 갑자기 제 머리털이 쭈삐 선 거예요. 수박이 한 통이었다는 사실이 그때 비로소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수박 한 통 가지고 19명이서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는 수박이 양이 되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오병이어를 체험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이 수박을 먹여줘서 눈물이 흐른 게 아니고요. 그 적막강산 속에서 외롭고 두려운 그 순간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수박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거기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눈물 흘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몸에 물이 빠져나가니까. 근데도 눈물은 어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서 결국은 한 부락에 도착을 했는데요. 태고에 정말 아마 우리 한국도 뭐 몇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마 그런 상황이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정말 완전 신석기, 저 신석기는 가본 적은 없지만 완전 신석기 문화가 이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자연 외에는 제가 이 자연이 아닌 인공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연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이슬방울이 톡톡 떨어지면 그 온 그 불악천하의 그 물 떨어진 속에 진동이 될 만큼 고요하고 맑고 아주 청명한 그런 불악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짐을 풀어 내리고 이제 잠을 이제 청하려고 이제 했는데 우리 전사들이 바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칼을 뽑아가지고 보초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도 본능이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는 지금 완전히 적진 한 복판에 에워싸인 곳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언제 기습을 당할지 모릅니다. 이 부족장이나 제사장들이 저희들이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우리들이. 근데 그들 잘못하면 그들의 모든 이 지위와 그런 명예가 이제 다 끝날 판인데 저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 전사들이 네 명이서 칼을 들고 이 부시 칼을 들고 보초를 이제 쓴다고. 근데 몇 번 말리다가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라 그러고 저는 이제 그 불악 주변을 이렇게 맴돌고 이제 거닐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바라봤더니 뭐 뉴질랜드도 이 별이 맑고 또 다른 섬나라도 별이 아주 많습니다. 통화 섬나라에 가도 별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산 속에서 바라보는 별은 온 지구상에는 별이 그 불악 지붕, 저 천장 하늘에 다 집합한 것 같은 그런 그냥 완전히 그냥 금가루가 다이아몬드가 꽉 베개 있는 듯한 그런 청명한 하늘에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별이 아주 영롱하게 그 불악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아, 저기서 우리가 거기서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 댄싱 주 하나님 그 위대한 지으신 모든 세계. 네, 이 찬송을 거기서 드렸습니다. 한참 드리고 보니까 하늘에 유독 별 하나가 아주 밝은 별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 주님이 오셨나 싶어가지고 한참 제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한참 보니까 별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별이 아니고 인공위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우리가 한참 나온 것 같고 컴퓨터도 치고 자동차도 몰고 다니고 냉장고에서 음료수도 꺼내 마시고 TV도 켜고 막 이렇게 우리가 한참 문명이 나온 것 같았는데 아직도 하늘에서는 인공위성이 있고 땅에서는 벌거숭이가 사는 그러한 과도기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교만이라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우리가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둘 수 있겠고 거짓된 그 정직을 다 팔아먹고 양심을 팔아먹고 모함하고 중상모략하고 남들을 매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어찌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불쌍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락에서 이제 밤잠을 이루고 그 다음날 우리 전사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지경으로 이제 이동을 해갔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아침 예배를 드리고 전 19명이 그 부락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 코와 입에 흙이 다 묻을 정도로 해서 입을 맞췄습니다. 정말로 막 고개를 아무도 쉽게 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기가 마지막이라니 여기가 마지막이라니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정말 그 분위기와 상황과 모든 것은 우리들의 생명을 스스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보존한다고 한다면 거기 가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입을 맞추고 이제 떠났습니다. 한참 가는데 우리 저 가서 선교사가 결국은 일을 저질렀어요. 저 사람이 말라리아에 한 10번 이상 걸린 사람입니다. 뇌성 말라리아에도 걸리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말라리아 한 번 걸리면 짐 싸가지고 집에 옵니다. 근데 저 사람은 그걸 포기하지 않고 몸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보기에는 튼튼한 것 같아요. 아, 정말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가다가 결국은 이 산 정글 한복판에서 저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입을 쫙 벌리고 이제 나는 죽으면 죽어도 이제 못 간다고. 그래서 참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가면 우리 목적지 불악에 도착을 할 터인데 여기서 저 큰 덩치가 이게 주저앉았으니 짊어지고 가자니 그것도 힘들고 내 몸 하나 이거 챙기기도 우리 다 힘든 그런 지경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우리가 떠난 그 불악으로부터의 거리와 앞으로 가야 될 그 거리가 거의 비슷하다. 선택을 하라고. 그렇지만 널 여기다 놓고 갈 수는 없다. 정 놓고 가야 된다면 우리 사역자들 한 5명 정도를 딸려서 지키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역에 큰 차질이 올 건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랬더니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사역 이끌려서 이제 갔습니다. 한참 이제 갔는데 날씨가 막 정말 이 사우나 탕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날씨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라 결국은 이제 가다가 정말 가면 꼭 목적지가 나오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무리 눈에 안 보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 목적지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참 깜짝 이제 그 길 안내자가 여기가 이제 이 지경의 땅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바라보니까 앞에 이 장엄한 산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산은 이 부족이 아닌 타 부족의 그 진입로였던 것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꼬여라고 하는 그 부족을 섬긴 지 10년 만에 땅끝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땅끝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지형적으로 그 부족의 마지막 경계서에 있는 땅끝 언덕 위에 제가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10년 만에 꼬요라고 하는 부락, 꼬요라고 하는 그 부족은 꼬요는 원주민 말로 kill you, 죽이겠다는 이런 뜻의 그 부족인데 이 땅끝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회가 깊었습니다. 근데 그 땅끝에 선 그 감회는 이제 불과 1, 2분 만에 사라지고 거기에는 그 부락을 바라봤더니요. 이제까지 어느 부락에서도 느낄 수 없는 죽음의 공포가 그 부락을 확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이제 길 안내자와 통역을 계속 보내 우리 사역자들을 보내서 그 지경을 다시 살펴보고 그 원인을 알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통역자가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저한테 달려오더니 하는 말이 빨리 이 부락을 떠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직까지 이름 하나 지금 전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떠나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우리는 안 떠난다고. 그랬더니 아니요, 떠나야 된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통역자 하는 말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얘기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부락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는 한 명도 보이지 않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노인들만 그 부락에 꽉 차있고 남자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것이 좀 이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물어봤더니 그 부락에 있는 그 리더, 제사장이 전 그 부락에 있는 그 전사들과 남자들을 이끌고 바로 부락 뒤에 있는 정글에 들어가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모닥불이 막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는 보통 제사가 아니라 한 국가로 말하면 국가의 어떤 존폐의 위기가 왔을 때 지도자가 선포하는 계엄령과 같은 의미의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 바이니 리옹아 아니면 수봉아라고 하는 그러한 제사였는데 이 제사는 일평생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드릴까 말까 하는 그러한 이 부족의 위기가 절대적인 위기가 왔을 때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만약에 다른 이 부족들이 그 부락을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드려지는 그 제사 이런 아주 중대한 제사를 그들이 거기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부락을 쳐들어온 부족들도 없고 아무도 그 부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없는데 그 제사장이 왜 이러한 계엄령과 같은 그러한 이 바이니 리옹아라고 하는 제사를 선포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이미 사탈은 저희들도 모르고 우리들도 거기까지 갈 줄 모르고 있는 그 상황에 사탄은 우리가 그곳에 도착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사탄으로부터 우리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우리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바로 이 제사를 우리가 오기 일주일 전부터 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어떤 이런 그러한 스토리가 아니라 정말 명백한 영적인 전쟁의 한 지금 페이지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저도 군인이고 타 자리에 계신 분들도 군인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백주에도 지금 총탄이 날아다니는 이런 아주 정말 절대절명적인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 알지 못했던 그 지경을 사탄은 우리들이 올 것까지 알고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안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좋으니까 우리가 이 불악에 남아서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같이 다 벌거숭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나중에 동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완전 벌거숭입니다. 실오락이 하나 걸쳐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무슨 이 헌법조각으로 가린 사람들이 몇 명 있지만 대부분이 아주 다 이렇게 입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러한 그곳에서 제가 몸에 입고 있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이 문명 속에서 살아온 아주 문명인으로 저는 자처하고 살아왔는데요. 그 비문명인과 문명인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제 겉에 입고 있는 티셔츠 한 장밖에 없었습니다. 이 한 장의 티셔츠를 입은 제가 아무것도 안 입은 그 사람 앞에서 문명인으로 저는 섰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내 몸에 많은 것을 걸치고 살아왔는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몸을 다 벗고 그들과 같이 흙더미 속에서 뒹굴면서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머무르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길 안내자가 통역이 이런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이제 그 제사가 곧 끝나서 제사장과 그 전사들이 부락으로 되돌아올 시간이 다 됐는데 되돌아왔을 때 어떤 불상사가 엄청난 불상사가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를 죽일 거라는 생각을 그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살라고 온 것이 아니고 여기서 죽겠다고 우리가 오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가 죽어야 할 시간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짐을 내려놓고 그들을 담담하게 맞이하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쟤들이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할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돌아왔을 때 그 부락에 우리들이 들어왔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를 죽인다 그랬으면 우리는 머물었을 터인데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맞아들인 부녀자들을 죽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것이 금기, 그들의 룰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부녀자들은 목숨을 걸고 그 부락을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부녀자들을 제사장과 전사들이 와서 단칼에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파리 목숨과 같이. 거기서는 법이 없습니다. 제사장의 그 칼, 제사장의 그 명령 하나가 바로 법입니다.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들이 그런 마음까지, 일사각오까지 한 마음까지 알고 그 부녀자들을 죽인다는 그런 바로 말씀드린 바에니 리옹아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사람을 살리려고 여기까지 왔다가 사람을 죽이고 갈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에 우리 전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18명을 불러. 그리고 제 입으로 철수를 시켰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 오지 땅끝까지 왔는데 여기 분명히 땅끝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땅끝에 복음이 전해질 때 내가 온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땅끝이 복음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 땅끝은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사탄이 들어와서 견고한 진을 치고 그들이 연합을 하고 우리들을 배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탄도 연합할 줄 아는 것을 저는 그때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열, 가는 곳마다 분열의 소식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 오클랜드에서도 교회들이 분열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도 연합을 했습니다. 우리가 연합하지 않고 어떻게 사탄의 그 견고한 진을 훼파시킬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철수를 하면서 정말 이 영혼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사탄과 더불어서 태어나고 사탄과 더불어서 살다가 사탄에게 이끌려가는 그 운명에 처해지는 그 불악 사람들을 제 눈으로 목격을 하고 제 귀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옛자 하나 선포하지 못하고 그 불악을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전사들이 참 용맹하고 아주 정말 헌신된 사역자들이었는데요. 그 제사장의 이름이 오에아입니다. 오에아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오에아가 저희들 앞에 나타난 적도 없었어요. 그냥 이름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사들이 이름만 들었는데도 막 오그라드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동네 앞에 저기 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중부시장이라고 있는데 중부시장에 가면 한쪽 모퉁이에 이 닭을 파는 그 닭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어린 시절부터 짐승을 좋아해가지고 이 어머니 따라 시장만 가면 저는 이 닭장이나 그런 짐승들이 있는 그런 장으로 이제 달려가곤 했습니다. 닭들이 많이 이제 이 닭장 속에 갇혀서 이제 팔라고 이제 있는데 어느 누가 시골에서 솔개 한 마리를 잡아다가 닭장 모퉁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닭들이 막 오그라들어가지고 구석에 몰려서 그 솔개는 닭 쳐다도 안 보고 있는데도 닭들이 그 무서워가지고 막 그냥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곧 뿜어내는 그 하나의 그 기에 이 닭들이 벌써 밀리는 그런 것을 봤는데 아니 우리 전사들이 보니까요 닭장 속에서 그 막 오그라드는 그 닭을 연상시킬 만큼 막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 오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얼마나 이 악한 영에 충만한 인간인지 이름만 들었는데도 우리 전사들이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그런 전사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충분히 이런 사람이라면 부녀자들을 죽이기도 남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원통하고 슬픈 마음을 부여잡고 그 불악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들어갈 때는 당당하게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행여나 그들이 오다가 우리를 뒤통수라도 볼까봐 얼마나 저들이 빠른 속도로 그 불악을 도망쳐 나왔는지 모릅니다. 참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불악을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안전지대까지 와서 보니까 언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글에 가면요, 바람이 통과하는 그런 이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 한 사람이 거기에 딱 걸터앉더니 바람이 이리로 지나가고 있으니까 빨리 글로 올라와서 앉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글로 올라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직전까지는 바람이 없는데 그로만 바람이 쫙 통과하는 그런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걸터 앉아서 바람을 쐬우고 우리 전 사역자들과 앉아서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고 그래서 그 언덕에 걸터 앉아서 우리 사역자들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지만 기도라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고 이 불악 우리가 들어갔다가 복음 전하지 못하고 떠나온 이 불악 하나님 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불악에서 정말 사탄과 더불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기도드리자고 그래서 19명이 거기서 정말 통곡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이 이제 죽어갈 것을 너무나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나 고양이도 가지 않은 지옥을 그 불악 사람들은 이제 몽땅 다 가게 생겼고요. 그들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고 또 그들이 후손이 또 갈 것이고 줄줄줄줄 그 모든 후손 대대가 이제 지옥을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눈으로 봤는데 어떤 희생을 치르고 살아도 그 저주의 흐름을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옛자도 못 전하고 돌아서는 그 심정이 견딜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에 앉아서 기도를 막 가슴이 막 너무 아파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글에서 말씀드린 대로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요. 며칠이 지나도 오줌 한 번 못, 오줌이 안 나와요. 몸에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눈에서는 눈물이 막 나오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울다가 눈물 이렇게 찍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요. 저는 가끔 이 주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주님을 또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도요. 항상 평화롭고 이렇게 미소와 이런 모습으로의 주님을 만났었지 저는 평생 처음 우는 예수님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울고 계셨습니다. 그 땅끝에서 땅끝에 앉아서 울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저만 마음이 아픈 줄 알았더니 주님도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군요. 주님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으면 왜 저희들로 하여금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불과 같은 사명감을 심어주시고 저희들을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세상에는 많은 교회와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사명을 주셨더라면 이 땅이 이렇게 사탄과 더불어서 죽어가는 땅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 땅끝이 이러한 에덴 동산과 같이 완전히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정말 자연 그대로 있는 그 모습이 에덴 동산과 같았고 사탄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과 같았고 복음이 없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과 같았습니다. 그런 에덴 동산, 정말 에덴 동산은 복음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땅은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여쭤봐. 주님, 왜 이렇게 마음 아파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가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안 갔대요.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됐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죠. 저들이 거기 앉은 바위가 정말 깨지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그 바위를 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흘리는 그 눈물이 보니까 저희들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이었었습니다. 주님 누구라도 좋으니 어느 교회라도 어느 교단 상관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 자손 대대로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는 이들의 쇠사슬을 주님 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못하고 이제 떠나갑니다만 하나님 다른 사람 누구라도 보내서 이들을 살려주세요. 이들을 살려주세요. 거기서 저들이 정말 통곡하면서 주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저들이 빠져나와서 이제 다시 역순을 밟고 본부까지 되돌아왔습니다. 저들에게서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고
그 부족, 그 부락을 위해서 기도를 드린 결과 10월달, 올 10월달에 그곳을 다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100주년 기념교회에 계시는 모든 교우님들과 목사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가실 거죠? 목사님의 기도와 목사님의 눈물이 반드시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제가 그 불악,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 불악에서 무엇을 보았느냐면, 누구를 보았느냐면요, 주님을 보기 전에 누구를 보았냐면 그 불악에 있는 노인입니다. 노인이 벌거벗은, 치매에 걸려서 벌거벗은 노인이 아니었고요. 완전히 벌거벗은 노인이 흙더미에 앉아서 시선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을 한참 보다 보니까요, 그분의 모습이 사라지고 저의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최소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땅끝에 있는 영혼이라도 나의 형제라고 하는, 나의 자매라고 하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한 지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땅끝에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한 부락을 갔을 때 한 밤중에 어린 한 소녀가 애들, 다른 애들 무리, 애들 무리와 함께 저 앞에 다가왔습니다. 비상식량을 뜯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상식량을 뜯어서 다 놓아주고 초콜릿을 뜯어서 한 소녀에게 그걸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초콜릿을 뜯은 이 꼭지에 초콜릿이 담아있는데 여기를 잡고 이러고 서 있었습니다. 초콜릿이 줄줄줄 땅에 흘러는데 이 소녀는 이걸 바로 잡지를 못하고 다른 아이들이 와서 흘러지는 초콜릿을 다 주워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수치심에 뛰어가다가 돌뿌리에 채워져서 넘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소녀는 눈이 먼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콜릿 봉지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거꾸로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그 주워가는 그 초콜릿을 말리지 못하고 어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그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슬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뛰어가다가 돌뿌리에 채워서 언덕에서 굴러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집 모퉁이에 있는 그 돌의 머리가 박혔습니다. 그래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 집 밑 마루 밑에서 흘리는 피를 부여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눈먼 소녀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딸이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아니면 어떤 세균 감염으로 눈이 멀어서 동네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넘어져서 머리통에서 피가 흐르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내 자식, 내 새끼 더 이쁜 거,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시키려고 우리는 많이 애를 썼습니다만 땅끝에 있는 우리들의 딸이 눈이 멀고 땅끝에 있는 우리들의 딸이 수치와 모멸감 속에서 흐르는 피를 닦지 못하고 눈먼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바로 저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저의 딸이 떠올랐습니다. 제 딸입니다. 여러분들의 딸입니다. 이런 마음은 절대로 위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번도 나랑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상관도 없는 그 영혼도 나의 형제요, 나의 누이로 느껴질 때에 복음이 땅끝에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아흔 마리를 놔두고 다시 되돌아가서 찾아가시는 그러한 목자장,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어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찾아주셨기에 누군가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들의 찾는 역할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과 그와 동일한 그 상황과 여건이 지금 남태평양 멜라네시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딸과 나의 노모와 나의 형제와 나의 누이가 오늘도 그렇게 살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이 밤 부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 그 땅끝 멜라네시아에서 나의 어머니가, 나의 딸이, 나의 형제, 나의 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끝에서 주님이 울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끝에 주님의 이름,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을 얼마나 우리가 열망하고 기도드려왔습니까? 그 땅끝을, 땅끝에 섰을 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그런 경경을 저는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의 복음 대신 사탄이 견고한 진을 치고 천하보다 더 귀한 그 영혼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것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10월 달에 다시 그곳으로 저희들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주님의 섭리가 있으셔서 이 귀한 단으로 이 연약한 종을 불러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그 만나지 못했던 그 영혼들, 우리들에게도 피 한 방울 섞지 않은 이 땅에도 누군가가 와서 교회가 없던 시절, 복음이 없던 이 땅 위에 그들의 고귀한 피를 흘려가며 복음의 씨앗을 떨궈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같이 그들도 그러한 역사를 오늘도 하나님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